1절에 보면 허물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뽐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 인기와 어떤 이런 부러움들, 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존재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시체같이 생명이 떠나버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다.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죽어버렸다. 여기서 죽음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버린, 영원히 분리되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초래했느냐?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과 죄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사실은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허물들과 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들이란 말은 파라프터마신이라는 헬라 말인데 정로에서 떨어지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죄들, 하말티아스라는 이 죄들이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혹은 지나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우리 피조물들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과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었던 그러한 형상이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그 창조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교한 채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온 모든 세월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물들과 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전부 다 허물들 투성이고 죄악들 투성이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런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모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죄가 말입니다. 허물 벗듯이 죄가 우리가 과거에 저질러왔던 죄가 우리의 눈앞에 드러날 때 그게 얼마나 흉측하고 더러운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집니다. 저 바다의 심연에 있는 물고기들은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는 이유가 캄캄한 곳에 오래 살다 보니 눈이 필요가 없으니까 시각의 기능 자체가 서서히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고 어둠이 길들여져 버리면 빛을 싫어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빗나가고 벗어나고 이탈해버린, 원래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와장창하고 깨지면서 그 모든 형태가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건축 설계사가 완벽한 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도면 그대로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건축 공사를 담당한 현장의 공사 인부들이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짓지 않고 전혀 엉뚱하게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건물을 지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자,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공사는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어떤 설계사나 건물 주인도 그따위 공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설계 도면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도면대로 지어야지. 누가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다 헐어버리십시오. 그 건물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흡사 이와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했지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예수 밖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허물들과 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에게 유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존재들, 우리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통해서 온갖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다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는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을 통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연합하면서 살아간 결과가 바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완전한 사망, 전적인 타락과 부패였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그게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고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 게 아니라 그런 소망 없고 썩고 부패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때는 교탁이 나무로 된 교탁도 있었고 쇠로 된 교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로 된 교탁은 궤도 같은 걸 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가 양쪽에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교탁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갈고리가 휙 하고 빠져나가면서 앞에는 여학생의 눈을 친 거예요. 눈을. 눈썹 아래에 여기. 눈꺼풀을. 그래 보니까 찢어졌어요. 피가 나는 겁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순간적인 실수였지만 결과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때가 방학하는 날이었는데, 겨울 방학식 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학교로 호출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이응수 어머니 되시죠. 학교로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의가 아니었지만 일단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여학생 집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집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약을 발라주고 뭐 아무튼 뭐 연신 허리를 조아리면서 그 어머니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야단을 맞을까 봐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은 내 자신이 너무 못나서 내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느껴져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울었던 것은 아무 죄가 없는 내 어머니가 내 실수 때문에 이렇게 굴욕을 당하시고 학교에 불려오고 또 그 다친 아이의 어머니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연신 그렇게 사과하시는 그 모습이 어린 제 마음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제가 그때 이후로 어린 마음에 내가 다시는 나로 인해서 내 어머니가 굴욕을 당하게 하시는 일은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어린 마음에 제가 굳게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어머니가 그와 같은 일로 학교에 다시 찾아오신 일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복음을 경멸하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는 내가 쳤지만 어머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사죄하심으로 내 죄과를 벗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지옥의 영벌을 받아야 될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갈보리 언덕에다가 메어 다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어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신 그때에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가운데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레파세테스타 이런 말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윤리적인 행동이나 삶의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풍속, 아이오나라는 말인데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세속적인 모든 죄악된 행위, 아이오나, 풍속입니다.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간이 본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런 마귀의 권세, 악한 영들에게 굴복당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모두 다 약한 마귀 사탄을 뜻하는 말들이죠. 한마디로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이 어떤 존재였냐면은 이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 우리가 마귀의 수하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명예를 쌓고 나름대로의 업적을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멋있게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마귀 새끼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이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의 귀신들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런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는 그 귀신 들린 삶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조종당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죄악 가운데 몰아넣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술로 달래고 외로우면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흥청거리면서 노닥거리고 열심히 돈 모으는 재미에 돈 버는 재미에 그리고 돈 벌면 좋은 거 누리면서 사람들 앞에 뽐내고 자랑하는 그 재미에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카드로 긁고 다니면서 명품 같은 거 쇼핑하는 그 재미에 차곡차곡 은행에 돈 모아지는 그 재미에 살던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 짓밟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하려고 하는 그렇게 나를 지키면서 나를 세우면서 살려고 했던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시점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제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갈구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래 세파에 찢기고 죄에 물들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제발 나 좀 구원해 달라고 목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제 어머니는 저와 싸워서 이겨보신 적이 거의 없으신 분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함보다는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져주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지게 되어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한테 늘 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그 대상의 상태가 어떠한지와 무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녀의 어떤 모습도 그냥 용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녀보다 아픈 건 자녀가 아픈데 자식이 아픈데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죄를 인해 찢기워지고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연민과 그 사랑으로 그 죄악 가운데 그 죄를 먹고 마시고 뒹굴고 살아가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쓰리고 고통스러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방법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 바울은 이어서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성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읽은 구절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라는 부분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즉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던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의지 때문에 그분의 선택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 때문이다. 바울은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죄 짐을 지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그분의 의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 같은 존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전에 이 회원교회에서 부교육제 생활을 할 때 참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패션계에서 아주 유명한 홍미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고 계셨잖아요. 우리 저기 김세창 집사님이 이모님 되시기도 한데 그래 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 정성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 패션쇼에 초대되는 영광을 얻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과 여전도사님들은 먼저 다 이렇게 가시고 저는 좀 늦게 좀 교회 일이 있어서 늦게 헐레벌떡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급하게 오느라고 초대장을 놔두고 왔어요. 초대장. 그래 먼저 이렇게 보니까 저 안에 보니까 목사님하고 다른 부교역자들은 VIP석에 딱 앉아 계시는데 이건 뭐 내가 손짓 발짓을 해도 뭐 안에서 보이나요? 초대장은 안 가져왔고 패션쇼가 진행되는 그랜드 볼륨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스텝들이 좀 뭐 패션쇼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생긴 사람이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왔냐 그러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몰골로 초대장도 없는 사람이 당신이 이런 곳에 뭐 하는데 얼씬거리냐 그런 투였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에이, 전도사 주제에 내가 무슨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게 패션쇼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등 뒤에서 홍미아 집사님이 전도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날 패션쇼의 주인공인 홍미화 집사님이 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기다리는데 왜 이제 오냐고 다가와서 팔짱을 탁 끼시는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먼저 와 계시던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짱을 딱 끼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조금 전에 나를 제재하던 스태프들 그리고 그 패션쇼장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날아와서 꽂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VIP석으로 데리고 가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진짜 막 부끄러웠는데 한편으로는 어깨가 이렇게 뿌듯해지더라고요. 나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가라고 했던 스태프들 얼굴을 내가 뻔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죠. 나가는 길에 그 사람이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90도로 절을 하면서. 근데 보세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예? 내 팔짱을 끼워주고 쑥스러울까봐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잠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 집사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귀한 자신의 손님으로 인정해 주셔서 입장권도 초대장도 안 가지고 왔는데 나를 이끌어가지고 VIP석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그분이 내게 주신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공로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요. 우리가 그다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유력한 인사가 아닐지라도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VIP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문 앞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VIP 명단을 주님께서 손에 딱 쥐시고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달려오셔서 끌어안으시고 아무개야 이제 오는구나 이제야 오는구나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이었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 줄 모른다 이제 나와 함께 영생의 테이블에 차려진 이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자 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덥석 끌어안고 천국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약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쓸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볼품 없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다지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조금만 더 있다가 내 곁에 오면 되지 않느냐 하고 때때로 우리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인내하거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쓸쓸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그냥 우리만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하나님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유명한 분이 나의 가치를 알아줄 때 내가 그를 안다는 사실을 그가 나를 알아준다는 사실을 그 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 마음처럼 오늘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신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거든요. 또 저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도 저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부럽죠? 당신도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을 당신의 구주로, 아버지로 영접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궁극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직한 진실된 행동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희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의 무지 속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무엇을 위해 사실 것이고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도 될 수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너라 하면 이 세상의 것들 다 이렇게 던져두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취해서 점점 영생의 내세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멀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분 더 깨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세우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도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